만물들은 대부분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계절을 분간할 수도 있고 그 시대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가치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낮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29도, 30도까지 올라가면서 늦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사실은 더웠는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은 여름과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씨는 꽤 더웠는데 여름처럼 한낮에도 매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들려오는 소리, 주고받는 말소리,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또는 만물들이 내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엄마 얼마 주세요? 이 얼마 네모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과자를 사 먹기 위해서 엄마 얼마큼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네모칸 안에 보통 얼마가 들어갈까요? 일반적으로 아마 100원이라고 말한 분은 좀 이제 이렇게 서서히 표가 나지요. 40대 되시는 분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돈 달라 소리도 못했죠. 사실은 돈 달라 소리를 못했던 시대가 40대 중후반 이상입니다. 그때 돈 달라고 한 집은 좀 비교적 괜찮았던 집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은 집 사실 그 아이는 그분들은 반에서 부러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40대 중후반 50대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용돈 용자를 꺼낼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그 시대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40 전후 30대 중후반 40대 초반까지는 엄마 100원만 이랬을 거예요. 10원만 그랬을 겁니다. 수정합니다. 엄마 10원만 주세요. 사실 10원 들고 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 과자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1원에 눈가루 사탕 2개 이렇게 줄 때니까 10원 뭐 뽀빠이 자야 뭐 이런 거 나올 때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문방구 앞에 보면 고무줄처럼 생긴 그런 요즘 나무식 뭐 추억의 과자 3종 세트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 딱 먹으면 이게 멜라민이 얼마큼 들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시커머리 퉁퉁한 뭐 안에 뭐 소스가 쭉 나오기는 그런 과자에다가 고무줄 과자에다가 그 흙 장난하면서 손에 묻던 흙 씻을 생각도 없이 흙을 양념 삼아 발라먹었던 옛날 과자 10원을 주면 한 뭉치를 주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더니 아마 지금 20대들은 100원만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100원만 주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100원 과자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요즘은 100원 들고 가면 살 게 없습니다. 100원을 들고 가면 살 만한 과자가 없습니다. 뭐 살 수 있을까요, 100원? 불량식품 3종 세트. 메이드 인 뭐시기. 절대 금기식품, 뭐, 요런 거. 100원 합니까? 야, 역시. 예, 맛있지요. 원래 맛있는 게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건너가면 뭐 흔히 말하는 검증된 제과에 있어서 만드는 과자 중에서 100원짜리 식품이 거의 없어요. 추파춥스, 애들 그 막대사탕, 그거 300원 하죠? 올랐습니다. 싼 게 250원 뭐 깎아주는 데 가면 100원 들고 가면 살 게 없습니다. 500원 들고 가면 사 먹을 아이스크림이 없습니다. 역시 불량 아이스크림 있을란가 모르죠? 뭐죠? 아, 미키마우스. 예,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정보력이 좀 셉니다. 그런데 역시 유명 제과에서 나오는 아이스크림은 500원도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없어졌습니다. 싼 게 700원. 물론 이제 대형 할인마트에 가면 두 개 깎아서 거의 45% 가격에 뭐 깎아서 사주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정상 표기된 가격은 700원대, 1000원대, 1500원대. 그러고 보니까 물가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하는 말들,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듣는 말들, 듣는 소리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형성했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삶을 형성하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고 들었던 소리들에 의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인생을 형성해가는 세계관의 영향력을 깊이 추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과 소리를 자주 들려주는가에 따라 또 우리가 어떤 말들을 많이 주고받는 곳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교육적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에 대한 강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사실 목사로서 가장 고마운 분들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이냐면 계속 매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이 목사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들려줘도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감각기능과 그 사람의 뇌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적 요소에 의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자라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가장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형성하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눈과 더불어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빨리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내용을 듣느냐 하는 것은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랬죠.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마시고 다른 음성이나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며 오직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의 내용을 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당대 선생들,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독특하면서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통치가 그 통치만이 있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저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뒤에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 우리 시대에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여 듣는 집중해서 듣고 살아감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지막 절 4장 44절과 오늘 본문 5장 1절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퍼져나간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은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마치 뭐처럼 생겼느냐면 지금 가을에 가장 많이 나는 우리 채소 중에 고구마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처럼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래 위로 길이가 길쭉한데 제일 긴 곳을 재니까 직선 거리로 아래 위로 남북의 길이가 20km. 꽤 먼 겁니다. 20km는 어디쯤 될까요? 여기서 땅하고 달려가면 계양, 연암공전 앞, 그 정도쯤 MBC 내까지쯤 됩니다. 20km. 굉장히 먼 겁니다. 거리가. 폭은 11km. 제일 넓은데. 11km? 이게 어디쯤 딱 되느냐면 딱 출발해가면 국제대 앞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긴 호수가 기다랗게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 갈릴리호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마을들이 쭉 둘러가면서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이 간혹 다릅니다. 디베라.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왼쪽 아우시 방향쯤에 기념 도시를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가 있다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갈릴리우스로 안 부르고 뭐라 부르냐면 티베리우스 호수 이래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성경을 영어나 헬라에서 이게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티베리우스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때는 우유도 많이 안 먹었고 버터도 안 먹었으니까 원어민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발음으로 디베랴 이렇게 적었습니다. 디베랴는 세계 어디를 가도 없는 발음입니다. 오직 대한민국 조선 땅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을 옮겨올 때 그들의 발음으로 옮겨온 겁니다. 디베랴. 근데 디베랴가 아니라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 바다 이래요. 그러니까 마을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각각 붙이는 이름들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이 갈릴리, 그 다음 게네사렛, 뭐 디베랴, 티베리우스 이런 이름들이 각가지 붙여지는 겁니다. 오늘 1절에는 게네사렛이라는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데 이 게네사렛 역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딱 거닐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려온 겁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운대 백사장처럼 말리포 앞바다처럼 그렇게 넓은 백사장 아닙니다. 호수가는 그냥 파도가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백사장이 형성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물하고 사람들 다니는 길하고 이 폭이 좁다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산책하고 있었는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점잖이 뭐 그냥 줄을 서가지고 줄을 서시오 한 줄로 두 줄로 서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오나가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좀 뜬다 싶으면 너도 나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죠.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사인을 요청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몸에 어떤 신체의 일부나 물품 중에 하나를 기념품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사실 어떤 연예인이 연예 오락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쯤 길거리 지나가다가 팬들에 둘러싸이면 봉변을 당한다는 말을 하죠. 머리카락도 뽑아가고요. 이야 팬클럽들이 막 야 덤벼들면서 손을 들고 막 아무거나 자꾸 땡기는데 모자를 누가 가져오냐면 그 다음 머리카락도 뽑아가고 막 난리라는 겁니다. 조금 뻥을 잘 치면 어떤 분들이 한참 인기가 있을 때 딱 타고 온 차를 딱 주차시키고 공연도 아마추어 나오면 차에 물품이 하나씩 없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차 넘버도 떼가고 뭐 좀 뻥을 잘 치는 어떤 사람은 자동차 바퀴 네 개가 다 없더라. 공연만 치고 나오니까 이거는 팬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어떤 도둑들이 떼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왜냐하면 사장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그를 명하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모든 고칠 수 없었던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사지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어가지고 만지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그러한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똑같은 능력이 자기에게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부적 같은 믿음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신기한 건 한번 만져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좁은 갈릴리 호수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기에 까딱 잘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이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1절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마 점점 더 많아졌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몇 사람 몰려들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순간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신 게 뭐냐면 고개를 돌려보니까 2절과 3절, 5절 앞부분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예수님 말씀하는 옆에 딱 돼가지고 있고 어부 둘이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 어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심히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밀려오는 허탈감과 상실감과 어찌해야 될 뻔을 모를 만큼 피곤함. 사실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확 눈에 보이는 거랑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랑 피로도가 다르죠. 중간고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부를 딱 했는데 내가 공부한 문제가 1번부터 딱 나왔어요. 2번 문제도 내가 어젯밤에 봤는데, 3번 오늘 아침에 학교 오다가 본 건데, 4번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외웠던 건데, 5번 시험 치기 직전에 쉬는 시간에서 본 건데, 6번 시험지 받으면서 기도하다가 생각했는데 그건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 1번부터 5번이 이거는 뭐 채점하는데 그대로 정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 잠 못 잔 거 싹 다 날아갈 수 있죠. 그런데 1번, 이건 뭐더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2번, 이게 뭐야?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밤새도록 공부해봐야 그런 문제를 딱 대하면 순간 허탈해지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굴리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자든지,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배의 어부들은 밤새도록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에 탁 올라서서, 이 배가 크지 않습니다. 유람선이나 또는 뭐 100명, 200명 타고 그제도 외도가 또는 이런 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배의 길이가 대략 3미터 내외. 3미터면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저 드럼까지예요. 배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대략 어부가 몇 명 탔는가? 보통 두 명이 타가지고 한 명은 노를 젓고 한 명은 그물을 던지든지, 아니면 네 명이 타가지고 한 명이 노를 저으면 나머지 세 명은 그물을 같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가슴쯤 깊은 곳에 가지 않고 가슴쯤 되는 곳에서 그렇게 하다가 한두 명이 내려가지고 같이 그물을 끌어온다든지 이런 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3m, 폭이 한 1.7m. 크지 않는 배입니다.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배에 예수님이 딱 올라타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이 시몬에게, 야, 배를 조금만 띄우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지금 호숫가 위에, 시몬에 비해 둥둥 떠가지고 호숫가에 몰리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육지의 사람들,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배 위에 서서 설교를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그게 주동산, 부동산 재테크나 주식시장이 요즘 급락을 막 반복하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이런 말 가르쳤겠어요? 어떻게 하면 1.2점 더 올리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취업난이 어려운 시대에 적절하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가, 이런 강연 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뻔합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 발 앞서가거나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조금 더 편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가능한가, 이게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멜라민 분유가, 멜라민 가득 따르따르는 분유를 자기 새끼에게, 자기 자녀에게 먹일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몇 날, 며칠, 몇 달 먹었다가 신장결석이 생겨서 죽은 아이가 지금 여러 명인데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 땅에 왔으되, 이 땅에서 인생과 역사가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초청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가르친 이 시간, 사역했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그 복음만을 집중해서 사실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겠지요. 아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호숫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따박따박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의 그 성격을 가르쳐주는 기적이라고 제가 종종 강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이스라엘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나사로라는 이름은 많겠지요. 그러나 그 나사로는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그것은 그 기적은 이 땅 위에서 완전한 가치를 온전하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하나님의 나라와 교훈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위한 하나의 교훈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억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기억하실 것은 시간을 내어서 천천히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때때로 하루 종일 기적을 일으킨 것도 있지만 3년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했던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시간은 기적을 행한 것보다 설교한 거예요.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때때로 저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걸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를 일부 보여주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나고 특별한 기도의 응답으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죠.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보기를 원하는 자보다 절대로 믿음이 미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 중에 안 보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바꾸면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설명해주는 설교자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대개 사역자들을 보고 능력이 크다.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불경스러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이 크다. 저 목회자, 저 사역자 굉장히 영험하다. 영험하다. 영험하다 말보다 더 좋은 거는 영감스럽다. 영감스럽구나. 영감이네. 이런 게 좋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니까. 사실 능력이 크다 작다란 말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표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수천 명 담임하면 능력이 큽니까? 우리처럼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면 능력이 작은 겁니까? 그거는 참 인간적인 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소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수용할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다가 주님의 부름에 의해서 가는 그것, 그게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 향해서 지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부른다고요? 친구라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친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더 뒤로 가면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인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왕자요 공주겠죠? 그것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그것도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만 딱 정해주면 좀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지요? 종이라 했다가, 친구라 했다가, 자녀라 했다가, 또 우리가 붙인 말이지만, 해석한 말이지만, 왕자요 공주라 했다가.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즘은 사라졌지만, 옛날 찬송,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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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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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축구공, 공주님. 왕자 공주란 말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고, 왕자의 공주로서 내 권세가 절대적인 것을 참 알겠다. 야, 은혜 많이 받았다. 근데 어떤 책을 딱 보니까, 크, 또 뭐,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만 지적하면서,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또 깨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고, 아, 좀 짜증난다. 왕자의 공주 같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만 계속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자꾸만 나를 몰아가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제자란 표현도 있지요. 이 여러 가지는 우리 인생이 다양하고 우리가 놓여있는 직분이나 위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용어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자녀로 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러 나갈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역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찌 보면 인위적인 구분 같지만 종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들을 섬기러 나가는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다 배제한 채 주의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할 때 제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용어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모두 이런저런 다양한 방면에서 설명해내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가는 거예요. 내가 침체해야 한다. 내가 뭔가 자꾸만 열등감이나 힘들다라고 할 때는 자녀됨과 여러분의 왕자의 공주됨을 계속해서 자극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좀 뭔가 내가 잘된다. 좀 잘나간다. 그럴 때는 우리의 겸손함을 누리시고 종됨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적절한 균형이 잡히겠지요.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잠시 샜지만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뿌리 깊게 녹아있는 잘못된 소리들 중에 하나가 능력이라는 단어고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언컨대 성경을 백독했다 또 기도해가지고 몇 명 낫게 했다 저는 그런 분들 솔직히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능력이 크다고도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낫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을 도외한 채 자기의 열정이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데요. 짐승을 통해서도 역사하는데요. 뱀도 말하고요. 나기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거 못할까봐 물고기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들이 왜 갑자기 그때 단체로 소풍 와 있을까요? 뭐 간단하죠. 주님 모여있으라 이야기를 했겠지. 뭐 간단한 겁니다. 그거 못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게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건강하게 밝혀낼 수 있고 그게 내가 올바로 몸짓할 수 있을 때 순종인 거예요. 스데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설교하다가 죽어야 되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고 죽어갔냐고요. 고통당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면 희생하는 것도 주님의 권세라고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희생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순교할 수 없다고요. 미얀마 선교하는 김영구 선교사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두 명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상황들을 보고 고통하고 수나를 온몸에서 그렇게 물이 많은가 싶을 만큼 쏟아도 쏟아도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려낼 때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죽었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먼저 죽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나 듣는 것들에 대해서 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 응답이나 성령 역사를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은사의 차이일 뿐이고 은사는 선물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는 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느냐. 오늘 선물을 나눠줬는데 저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포장한 사람의 마음이죠. 만 원짜리든 9,900원짜리든 받으면 그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차이지 믿음의 분량이나 성숙의 정도와도 사실은 별개입니다. 굉장히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뒤에서 딴짓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때 한국교회를 전세계교회를 호령하던 분들이 뒷구멍을 잘못 파가지고 타락한 경우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숙의 차이 그것을 능력의 정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유치부 아이들 유치원 비율을 종종 합니다. 유치원에 가면 막 공간에 빠꾸만 공간이 하나도 없지요. 천장에도 달고 벽에도 달고 옆에도 달고 앞에도 달고 심지어 선생님도 미키마우스 옷 입고 나타나야 돼요. 수업할 때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그렇게 합니까? 대학 강의실 천장에 모빌 달아놓고 뒤에 작품 게시판 있고 그런 대학 강의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왜지요? 대학생들이 유치원 아이들에 비해서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까? 거꾸로 아닙니까? 유치부 애들은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보여줘야. 그래야 집중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안 보여줘도 집중할 수 있지요. 이게 주님께서 안 보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강하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의 수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때때로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고 불필요할 만큼 성경에 언급되지 아니한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 보수적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신학검증위원회가 신학위원회가 신학적으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 성도들을 말자라고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조 안 하지만 대표적인 게 알파.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전도 프로그램과 열려있는 것 한때 한국교회 휩쓸었던 홍수처럼 휩쓸었던 전도 프로그램 아닙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성령을 받겠다고 집회하는 내용 속에서 그들이 강조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현상이고 특별한 뭔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 현상들이 막 성경에도 없거나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만한 건전성도 없는 내용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그러니까 너도 다 하는 거예요. 조금은 마음이 끌끓은 분들도 양해하시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쏘아붙이죠. 요즘 한국교회는 쓰는 용어들이 이게 바람직한지 이게 성경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상식적으로 어법적으로 틀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면 하는데 기도 컨퍼런스 전 참 그 말 듣고 참 알러지가 날 뻔했어요. 컨퍼런스는 회의 아닙니까? 기도를 회의하러 갑니까? 세미나면 세미나고 그다음 뭐 기도회면 기도회인데 불필요한 용어들이 낱말돼요. 막 한글에다 영어를 붙여가지고 차라리 은밀하게 조용히 들어가 기도하는 자가 사라지고 있는 실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믿음이 있는가를 평가할까요?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의 삶 속에 말하지 않아도 주님처럼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동안 교회 앞에서 설교해 왔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몸에 내 상황이 연약한데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낫지 않게 하시거든 고통을 감당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믿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뒤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질병과 연약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매 순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중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집행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걸어가시기를 담임 목사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들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호숫가에서도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줄 때 행하십니다. 저도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후세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는데 특별한 은혜가 좀 임해서 우리가 정말 저분의 상황은 목회자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역사가 딱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특별한 기적이 딱 나타나면 참 좋겠어요. 그래놓고 모두가 겸손하게. 그런데 이런 소문을 안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낫더라. 너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너무 그런 식으로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바탕으로 걸음삼아 나타나야 될 2단계, 3단계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미성숙하니까 자꾸만 북치고 장구치고만 하는 거죠. 현상만 나타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조곤조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지식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배 위에서 호숫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사절 보니까 배 주인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어떠한 명령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계속 이어지는 5절과 7절에 보니까 현재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허탈감과 피로에 절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물도 씻어서 다음번에 다시 고기잡이를 위해서 정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5절부터 7절, 6절, 7절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자기 배에도 가득 차고 도무지 안 돼가지고 동료들의 배도 손짓해가지고 와라 배에 두 척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 배를 불러서 함께 고기를 나누었다는데 이 두 배가 가득 잠겨가지고 가라앉을 만큼 좀 성경은 과장도 있죠. 이럴 때는 상당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몬이 갑자기 8절부터 10절 앞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네 죄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스스로 죄인이다고 그러면서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자기를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 고기 잡힌 걸 보고 함께 참여했던 모든 동료들도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당시 고기 잡이는 이 갈리호수는 대낮에 대개 4월부터 10월까지 대낮에는 온도가 40도씩 50도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그 물이 표면에 호숫가의 물에 뜨겁기 때문에 고기가 나올 수가 없죠. 따뜻해지니까. 좀 더 깊은 내려갔다가 이제 해가 뉘어 지고 물의 온도가 식어지면 고기들이 다시 또 올라오는 겁니다. 위로. 그리고 그곳에 뭐 이게 산소도 녹아있고 그다음 뭐 이거 뜨거 뜨여있는 부유물질 먹이도 있고 그래서 갈릴리호수의 당시의 고기잡이는 고기가 물가나 물수면으로 호숫가로 몰려드는 대략 저녁부터 새벽까지 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도 낚시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물을 씻는 이거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딱 던져놓고 가슴팍 정도 되는 이 곳에서 자기가 그 고기를 막 육지로 끌고 나온다든지 혼자 그렇게 하든지 두 배가 협력할 경우에는 멸치잡이 하는 것처럼 두 배가 조금 나가가지고 호숫가에서 그물을 쭉 내리고 다시 호숫가로 나옵니다. 그럼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놓았던 그 끝을 잡고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 당시 갈릴리호수에서 일반적인 고기잡이였답니다. 그렇게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뭐 풀이라든지 신발 떨어진 거 깡통 이런 거는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깊은 데로 가라. 아마도 이 시간적 배경이 아침쯤으로 보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고 그물을 씻고 이제 쉬러 들어가야 되니까 아침쯤으로 해석되는데 아직까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그 당시 고기잡이 갈릴리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이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라나 어부 경력이 꽤나 들었을 법한 전문 고기잡이 시몬의 경험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를 잡으면 바다나 물가로 가야죠. 뒷산으로 올라가 봐라, 물고기 잡으러. 말이 됩니까? 마치 이러하다는 겁니다. 토끼 잡으러 바다에 갔다. 이 말이 됩니까? 혹시 모르죠. 토끼씨 제가 떠내려 왔는지.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미 4장 39절에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던 자기의 장모, 시몬의 장모를 주님이 한 말씀을 꾸짖으시고 낫게 했던 그 경험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배에 올라타서 조금 떨어진 호숫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엿들었던 시몬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깊은 데로 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콧방귀를 낄 만한 사실은 마음은 아니었겠지요. 그렇다고 완전한 믿음이었을까? 완전한 믿음이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오케이! 기다렸습니다. 이래 가야 되는 겁니다. 당근이죠.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는 못 잡았는데 그래도 말하니까 앞에 저런 말 그런 말 필요 없지요.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그물 확 내려치지. 야호! 할렐루야! 역시 주님 대단합니다. 짱! 갑시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딱 잡았는데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게 뭐죠? 자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쁜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라. 그러면 주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말씀을 100%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한 번쯤 해보죠. 뭐 예의삼아. 장모님도 낫게 해주고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한 번쯤 해보죠. 뭐 까짓것. 이런 이야기예요. 뭔가 비아냥거리거나 완전히 믿음이 없지만 한 번쯤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의상 멘토를 날리면서 그렇게 깊은 데로 갔겠죠.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결과에 압도당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모든 경험의 총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 그 결과에 경의감을 느껴서 스스로 위압을 당한 채 죄인됨을 고백했고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엎드리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혹시 시몬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과 경험을 다 합쳐도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엎드려지고 꼬꾸라질 만큼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만남.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되려면 우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단계가 있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한번 가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키지 않음에도 때로는 따르는 순종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초보적인 겁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이어져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모두 이해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그들이 100% 믿고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했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목숨 걸고 발을 내딛었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거꾸로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건 상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때때로 힘들지만 믿기 시작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씩 하나씩 뒤따라오는 이해됨 이게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자기의 전문적 영역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우리가 쌓아왔던 고단한 지식에 대해서 적어도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걸음들, 우리의 목도를 낮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물고기들을 모으시고 물고기들 보고 도망가지 말라고. 아, 그물 뜨실 때 도망갈 수 있는데 그죠? 물고기가 얼마나 약삭 빠른지 혹시 아시죠? 눈동자가 이렇게 270도 돌아갑니다. 제가 한 번씩 면회까지 쭉 조깅하고 내려가면은 한 2km, 2.5km쯤 내려가면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지고 또랑이 있습니다. 또랑 그 보호 밑에가 움푹 파여가지고 물이 늘 고여있는데 조그마한 이 10cm 정도의 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가다가 다리 위에 난간 위에서 바라봅니다. 그래도 순간 모여 놀다가 싹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 한참을 숨어 있다가 멀리 보면 다시 위로 싹 떠오릅니다. 아, 요 놈들이 굉장합니다. 이 눈들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물 위에 뭐가 떠 있는지 다 들어가면 다 보이는 겁니다. 원래 고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창조 세계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물을 던지는데도 도망당하고 가만히 단체로 순교하기 위해서 모여있다. 이건 예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그들의 이 감각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지금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착한 고기들이 때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 물고기 잡는 사건에서 또한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는 특별한 능력이죠. 이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17에 시몬을 안심시키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시몬과 동료였던 야고보, 요한 등의 동료들을 모두가 육지에 배를 대고 난 이후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오늘 이 내용이 없지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러 차례의 만남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든 이후에 본격적으로 따르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사당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시몬 장로의 병을 고쳤고 시몬 장로의 병을 고치면서 그 집에 들어가 봤죠. 그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왜 말 안 했을까요? 오늘 5장에서 고기들 이렇게 또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시몬에게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근데 따라오거라. 예수님이 시몬 보고 베드로라. 네 이름을 지금 시몬이 좀 베드로로 바꿔주겠다.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다고 얘기하면 고기 잡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없으니까 이거 거짓 아이가 성경 믿을 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는 거 어떨까요? 한 사람을 아버지가 되고 남편도 되고 직장에서는 또 다른 직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쫙 있는데 제자들이 글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예수님과 관련되는 여러 사건들을 자기가 취합을 해가지고 글을 구성을 해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매트리스 구성을 딱 해보면 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죠. 더 믿을 법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훨씬 더 믿을 만한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이 베드로가 갑자기 한꺼번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자기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는 것도 보았고 안드레와 더불어 예수님께 자기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이미 경험했고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 대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는 근데 뒤에 결론만 따가지고 딱 설명할 뿐입니다. 앞에 내용을 다 정리해놓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강조할 이유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늘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일부러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5장에서 처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3장 4장 진행되고 있는데 5장에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늦게 나왔다고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대오빌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당신의 믿음이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조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계속 편지를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입니다를 계속 강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제자를 부른다. 그게 오늘 5장이기 때문에 뒤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야기가 더욱 풍부하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름으로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배치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의 삶도 다양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 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바꾸어서 풀타임으로 복음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나 그런 그분들만 능력이 탁월하고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성경에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은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협력과 동력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 이름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더 탁월한 면류관을 쓰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흰옷 입은 무리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더 높은 의자에 앉아있고 이름 한 번 나왔던 아리스다고 그 옆에 밑에 쫓겨난 의자에 앉아있고 이런 건 인간적 분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 관점, 풀어가는 관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농도를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헌신인 거죠.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도 일하는 사람들 성경이 많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자도의 삶, 제자의 삶은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두 버려두는 시몬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누가복음 나중에 8장 24장을 가보세요. 이 여인들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 중에서는 자기 직장, 자기 남편 그대로 가서 그대로 있고 유월절 당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들은 그대로 자기 삶을 이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다양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지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소명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제자의 가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본의 아니게 조금은 가시도 친 듯한 표현들이 여러 나왔는데 지나치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치중되고 있는 모습들이 한 번씩 보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제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대중성에 의해 움직이려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 슬쩍으로 따라가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믿고 따라야 할 권세와 능력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이, 제가 한번 제일 기가 끊기고 마음의 상처가 받을 때가 언제냐면 다른 교회에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가잖아요. 열심히 헌신과 믿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내주면 저는 제일 좋겠는데 꼭 그 헌신예배한 부스에서 다과를 준비해놓고 또 교제하고 가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다과를 나눕니다. 과일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근데 그분들이 헌신예배 마치고 나와서 주고받는 대화에 전혀 설교에 관련 없는 설교를 위배하는 듯한 발언들이 쏟아질 때 상처를 속으로 왜 불렀노?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도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참 오늘 설교 잘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그러지 만만치 않거든요. 어쩌라고 그런가 보고. 그럼 교회를 다니지 말든가. 그래서 결국 그분의 논리 중에 하나는 계속 이야기를 듣고 보면 성경 말씀대로 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 보면 너무 손해보고 너무 바보 같으니까 적정하게 그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죠. 다음부터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하고 옵니다. 다음부터 저를 부르지 말든지 성경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 다 찢어서 없애버리든지 당신이 좋아하는 구절만 성경에 들고 다니든지 그럼 얇아서 좋겠습니다. 하루에 맨날 1도씩 하겠네요. 제가 그러고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정직한 반응입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현실은 근데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직한 표현이죠. 은근히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도 범죄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7절은 그의 제자이자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배워왔던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인 줄 아시고 그렇게 계속 달려가십시오. 우리 시대의 다양한 소리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이름으로, 때로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사나 프로그램일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뜻 앞에 건강스럽지 않다면 분별할 수 있는 힘도 키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루 한 걸음씩 차분차분 걸어갈 필요가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인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무시하십시오. 참된 진리를 듣기보다 즐겁게 해주는 소리, 마음에 드는 말만을 찾아다니는 선생들, 이게 바울 시대도 있었던가 봐요. 오늘 우리 시대는 대표적인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죠.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거나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매스컴의 소리도 있고 문화와 시대정신의 소리들도 우리를 둘러쌉니다.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럴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바로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그래서 진행하는 내용들 따라 성경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성경을 읽으시도 종합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공부하시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부르심의 상을 쫓아 순종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